10절 말씀 구약성경 26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 구약성경 269면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신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새해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그러한 질서가 있죠. 이 질서가 깨어져 버리면은 그곳에는 혼돈이 오고 흑암이 있고 공허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부모라고 하는 권위를 세워주셨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정이 세워지도록 질서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나라에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위 아래 순종하면서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학교에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 아래에 학생들이 순종하면서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군사부일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이 권위가 사라진다면 혼돈 속에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만이 질서가 잡혀있고 밝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제대로 되어서 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질서가 세워져 있어야만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독재 정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정부가 없고 무너져 버리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1994년에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면서 내전이 일어났죠. 후투족이 투치족을 학살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권이 무너지자 3개월 만에 물론 통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3개월 만에 80만 명에서 1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의 질서가 사라지는 순간부터 한 나라가 완전히 죽음의 땅으로 바뀌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분명한 확실한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에는 권위가 있어야 하고 그 권위 아래 순종이 있어야 이러한 기관들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질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서 10계명에 주신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질서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기록을 하셨죠. 이것은 명령입니다. 10계 명령인데요. 이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1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지도 말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계명이 주어졌는데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이든지 너를 위하여서 만들지 말라. 즉 섬기기 위해서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모든 자녀들과 더불어서 함께 모여서 특별히 그날만큼은 이러한 형식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할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인데,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따라서 하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계명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네가 이 땅 위에서 장수하면서도 복을 받아서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질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질서, 두 번째로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부모님과의 자녀와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처음에 주셨을 때에 두 돌판의 기록을 하셨죠. 돌판 두 개를 하나님께서 깎고 다듬으셔서 그곳에 계명을 기록을 해서 주셨습니다. 10계명의 내용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관계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10계명의 돌판 한쪽 면에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또 다른 한쪽에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10계명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유대인, 특별히 랍비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돌판에 1계명에서 5계명까지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바로 그 범주 안에 그만큼 중요한 비중을 두어서 5계명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다, 한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권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사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에 파견된 대사는 그 나라의 대통령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핍박을 하면은 그리스도를 핍박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를 때의 호칭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아버지 호칭,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호칭을 하나님에게 직접 적용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사실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실 어린아이들이 무슨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겠습니까? 잘 없죠. 그러나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하나님이 자녀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 되는 것이고 부모가 드리는 예배가 그 자리에 자녀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볼 때에 부모의 자리는 하나님과 자녀를 연결시켜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의 이 역할은 또한 하나님과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 계명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을 주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 이후에 사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회를 연결해주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순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가 될 때 서로 상충하게 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시 이 십계명이 주어질 때는 이런 고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십계명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오면은 상황이 좀 달라지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부모님은 믿지 않는데 자녀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한 말씀을 더 덧붙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 하나를 사도 바울이 덧붙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부모님을 위하는 것이고 그 가정을 위하는 것이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정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가족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술을 마시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서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 주 업무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오히려 삶이 바뀌어져서 이전보다도 더 아내를 위하고 자녀를 위하고 가정에 더 충실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가정은 주 안에 있을 때만이 정상적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이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가정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정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이 권위, 이 권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영적인 권위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부모님의 영적인 권위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녀들에게도 요구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네, 이 신앙을 물려주는 것, 이 영적인 권위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부담감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사실 알고 보면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기 보면은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이 나옵니다. 3대가 나오는데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손자. 이 말씀 속에 빠져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함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방법 속에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즉 이 3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함께.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셨는데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할 때에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 식사할 때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밥상머리 교육이다 이런 말이 있었죠. 밥상머리, 즉 식사를 할 때에 이렇게 3대가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기도를 하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녀들에게도 기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모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그래도 몇 번은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자.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도 함께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옆에 자녀들이 함께 앉아 있어야 돼요.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부모님을 찾아뵐 때도 꼭 자녀들 데리고 가셔서 함께 가셔서 그렇게 조부모님을 찾아뵈어야 됩니다. 어제가 명절 구정이었죠. 요즘에는 부모님을 찾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찾아가지 않는 자녀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명절만이라도 반드시 부모님을 찾아가서 배워야 돼요. 찾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 절도 해야 되고 고개 숙여야 되고 함께 식사도 나누고. 여러분 부모님을 찾아가면은 왜 찾아가는 겁니까? 그동안에 잘 하지 못했던 효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목적이 아니고 찾아가니까 막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찾아가셔서 그동안에 잘 하지 못했던 거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어깨에 주물러 드리십시오. 발바닥도 좀 주물러 드리시고 손바닥도 좀 주물러 드리면서 그동안에 잘 하지 못했던 거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옆에 누가 있어야 되냐 하면은 자녀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저는 집에서 제 아이들에게 아빠 어깨 주물러라 자주 주무르게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자녀를 높이면 안 되고 자녀가 부모님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산소에 갈 때에도 자녀들 함께 데리고 가셔서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보여주어야 되고 병원에 부모님이 입원하시면은 아들과 며느리만 가지 말고 자녀들을 꼭 데리고 가서 어떻게 부모님을 보살펴드리고 효도를 하는지도 보여주어야 되고 중요한 것이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자녀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수가 되죠. 예배를 드릴 때도 함께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전수가 됩니다. 어른들만 모여서 뭐 하면은 어떻게 전수가 되겠습니까? 어제 같은 때 가족이 다 모여서 윷놀이 할 때도 어른들만 모여서 할 것이 아니라 자녀도 넣어서 함께 하면서 아빠 엄마가 말을 어떻게 쓰는지도 잘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수를 해주는 것이죠. 어제 저희는 고향에 못 갔습니다마는 뭐 주일 때문에 못 갔죠. 주일 준비하기 위해서 못 갔습니다마는 제가 시간을 내어서 우리 가족 다섯 명이 모여서 윷놀이 했습니다. 아내와 제가 한 편이 되고 세 자녀가 한 편이 되어서 윷놀이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윷놀이를 같이 많이 해서 이미 윷놀이하는 방법 다 전수해 주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졌습니다. 자녀들에게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들과 부모님이 함께하면서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어야 되죠. 오늘날 안타깝게도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의 권위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부모들이 모범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계명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오계명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6, 7, 8, 9, 10계명이 다 무너져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이미 권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선생님의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에서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을 해주는 이 모습을 알아야 학교에 가도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국가의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사회의 권위가 무너져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가정의 권위가 사라져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면은 선생님의 권위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위 없습니다. 이게 무너져버리니까 끝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우리나라 이 정서에서 대통령의 누드화를 국회에 걸어놓는 이런 정신 빠진 이런 지경에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권위가 상실되는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겁니다. 사탄은 모든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사회 전반적으로 권위자에 대한 존경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에 대한 존경이 사라진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이 현상의 뿌리에 가정의 붕괴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 무너지면 사회 무너지고 그리고 국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어야 할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이 근본 뿌리에 부모가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립니까? 이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인데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권위, 특권을 다시 찾으셔야 그래야 그나마 이 사회가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 권위를 왜 잃었습니까? 대표적인 이유가요. 부모가 자녀를 우상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향해서 너희는 자녀에게 가르치고 자녀에게 명령을 하고 자녀에게 본이 되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자녀는 그러한 부모에게서 보고 배우면서 전수를 받아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지금은 많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우상화해버렸습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조차도 자녀가 1순위가 되고 하나님은 자녀를 지원해주기 위한 2순위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자녀에게 정성을 기울이는 것만큼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부모님이 2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게 안, 그 이 순서가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녀를 두게 된 것입니다. 자녀의 학업과 출세를 위해서라면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셨지만 그 명령도 잠시 뒤로 밀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파괴와 사회 파괴를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쏟아부으면 자녀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그게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렇게 성공한 자녀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부모님에 대한 권위 인정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을 할지 모르지만은 부모도 하나님도 안중에 없는 폐류나 그런 폐류나가 되거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참복을 받아서 누리지 못하는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초래하게 된 것은 부모의 잘못입니다. 반면에 부모가 자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자녀들도 그렇게 되어 갑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부모의 영적인 권위가 스며들게 되고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부모님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중에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할 그때조차도 아버지 제가 그 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그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을 했던 아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때 이 아들의 이삭의 나이는 한 17세 정도 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 아버지의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는 117세 정도가 되는 것이죠. 17세 아들은요, 100세가 넘은 노인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두 팔을 결박을 했죠. 결박을 할 때도 가만히 결박을 당했습니다. 발버둥 치고 도망을 가려면 결박을 당한 상태에서도 도망갈 수 있습니다. 산이니까 몸이 가벼운 아들이 충분히 도망을 갈 수 있죠. 아버지는 산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박을 시키고 칼을 들어서 가슴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 이삭이 그 순간에조차도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가정입니다. 이 이삭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이 모습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고 있습니까? 이삭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아브라함과 한 텐트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한 장막에서 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 하나님 엎드려서 경배하고 얼굴을 땅에 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아,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버지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옆에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늘 아버지 옆에 같이 있으면서 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하면서 아들에게 그 신앙의 모습의 전수가 되었죠. 자녀는 부모님의 순종을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때에 절대로 부모의 권위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계산이 맞지 않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분명히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사역은 단순한 치유사역이 아닙니다. 가정은 사탄이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넘어뜨리기 위해서, 부모의 권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이 엄밀히 말하면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공격을 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육계명에서 십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육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문장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이웃의 집에 있는 모든 물품들, 소유들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심,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사회가 파괴가 되죠. 근데 그 시작이 어디냐면은 가정입니다. 가정 5계명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깨어져 버리면 나머지가 다 깨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깨어지면 우죽순처럼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을 사탄이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하면 됩니다. 예배 드리는 곳에 자녀들과 함께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자녀들이 앉아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자리에 부모님이 있었고 갓난 아기들도 있었고 뛰어다니는 어린 아이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아이들에게 맞추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어른에게 맞추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그 자리에 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가정을 지키지 못하면 이 사회는 망합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지금 학교도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사회도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어야 할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심각한 병이 들어 있습니다. 5계명, 우리는 이 5계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정을 살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느 시기보다도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잘 살았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살, 살인, 왕따, 무관심, 음행, 우울증, 땅에 떨어져 버린 도덕증, 도덕성, 이 사회의 문제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게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습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그 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사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제일 염두에 두고 하신 것,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마지막 때에 사탄이 노력을 많이 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깨뜨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해서 공경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만약에 너희가 그래도 신경을 쓰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와서 그 땅을 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치고 계시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불순종했는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들은 관심을 자녀들에게로 돌려야 됩니다. 자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보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님을 향해서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해서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 어머니로 세워드려야 돼요.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할 수 있는 한 자녀와 함께 하십시오. 지금 반항하고 있는 자녀들 많이 있죠. 손을 쓸 수 없는 자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조그마한 것부터 함께 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대화, 잠시 하는 대화를 할지라도 함께 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혹시나 자녀가 질문을 던지거든 정말로 좋은 기회다 생각을 하시고 그 질문을 정말로 잘 받아주십시오. 이놈아, 그러지 마시고 자녀가 만에 하나 질문을 던지거든 야,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구나 하고 그 자녀와 더불어서 인정을 해주면서 대화를 시작을 하십시오.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가정을 살리겠습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의무입니다. 이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릴 때부터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영아 때부터 아이들 가슴에 안고 예배 드리는 자리에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영화도 보시고 밥을 먹을 때도 함께 먹으시고 예배를 드릴 때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윷놀이를 할 때도 함께. 자녀들은요 사실 부모님과 함께하는 걸 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걸어야죠. 이기면은 준다라고 하고 하면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말패도 제가 잘 못합니다. 그거 저는 우리 자녀를 키를 쓰고 이기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조금씩 양보하면서 그럴 때 이 땅의 기초는 가정의 회복입니다. 그럴 때 사회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손을 어디에서부터 써야 될지 잘 모르죠. 여기에서부터 손을 쓰십시오. 함께하는 데서부터 자녀들과 꼭 함께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데리고 부모님에게 가서 부모님 앞에 함께 절하면서 부모님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면서 부모님에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는 여러분의 자녀를 불러서 아빠 어깨 주물러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정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